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테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칼을 보내십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읽고 이제 아마 내일까지 묵상하면 이제 시편 몇 번 묵상하다가 이제 열왕기상으로 넘어갈 텐데,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4장에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가 끌려간 이야기 하는데, 25장에는 여호야김이 끌려갔을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간적인 순서 아닌데 이렇게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으셨던 거죠. 무엇보다 예레미야서에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선지자가 먼저 외치고, 그리고 외친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리고 예레미야가 이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외친 대로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대로 된 것 아니냐 하면서 이거를 기록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읽을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셨기 때문이고,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칼을 불러서 칼을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유가 뭐냐, 어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싫어해요.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어떤 뜻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처럼 많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가나안에 심으셨을 때 세상 모든 민족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하는, 그래서 이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축복하려고 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방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기는커녕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읽었던 것처럼 이방과 똑같은, 내지는 이방보다 더 아주 험악한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탐욕의 노예가 된 거거든요. 이방 사람들이 다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방과 똑같아지고 오히려 이방보다 더 고약한 짓을 열심히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사용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도구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어제 읽었던 것처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온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선언하기를 오늘 본문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부터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15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어떤 저주와 형벌을 내리시는데요. 그거를 진노의 술잔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진노의 술잔이 어떤 술잔이냐 오늘 보면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로부터 잔을 받아가지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한 것은요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알려진 거의 모든 이방 나라들을 다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칼이다 이렇게 선언하세요. 사실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요 고대 근동에서 바벨론이 세력을 얻으면서 그리고 그 이전에 아주 강력한 세력이었던 애굽까지 무찌르면서 고대 근동을 다 정복하게 된 어떤 그런 역사적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고대 근동 지역을 다 제패하고 다 정복하고 다 무너뜨리는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고대 근동 그리고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에 보내는 칼이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어떤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거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맡겨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이렇게 무너지고 다 망하게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세요. 우리가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느냐? 그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신다 그럴 때 웃어버렸어요. 이 시대 사람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도 늘 애굽 눈치 보다가 바벨론 눈치 보다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이 시대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자기 삶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거 뜬구름 잡는 소리다 그렇게 말했어요. 진짜로 행복하고 풍요롭고 정말 이렇게 꿈을 이루는 삶을 살려면 그 시대 사람들은 바알을 잘 섬기고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시대에 아주 강력한 힘을 가졌던 그런 이방신들을 섬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 시대 사람들은 돈이 많아야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더 행복하고 더 풍성하고 더 정말 즐겁게 살려고 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 우상을 열심히 섬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종교적인 시대였어요. 그러니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탐욕의 노예가 되는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이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뭐냐 이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화려하고 더 윤택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아주 험악한 사람들이 되고 이방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이방을 다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세요.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관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림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오늘과 같다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가 이 말씀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기록한 거거든요. 너희들이 왜 망했는 줄 아느냐? 예루살렘이 왜 심판을 받은 줄 아느냐?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시게 된 거야. 그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거는 19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도스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대마와 부스와 살적을 가꾼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이거는 남쪽에서부터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서부터 한 바퀴 삥 돌면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시대에 알려진 모든 고대 근동의 부족들 이름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대 근동을 아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칼을 보내세요. 26절 마지막에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고 할 때 이 세삭 왕은요 바벨론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바벨론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 바벨론이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를 다 짓밟고 다 파괴하고 난 뒤에 어제 우리가 잠깐 읽었던 것처럼 바벨론도 자기들이 행한 죄악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26절 하반절에 세삭왕 세삭이라고 하는 말이요 그 바벨론을 암호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거를 암호로 만들어서 바벨론 왕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세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는 칼, 하나님의 심판 저주 이거를 다 잔이라고 표현해요. 진노의 술잔 뭐 이런 표현을 계속 하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잔 뭐 이렇게 마시게 하는 잔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잔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28절도 보시면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네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저주 그런 진노 받고 싶지 않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면할 수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 심지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그런 어떤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조차도 그 저주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잔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이 선지자들의 어법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했을 때 예수님은 이런 저주, 이런 심판을 가리켜서 자기 죽음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29절이에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정말 이 말씀이 엄중한, 정말 위험 있는 말씀이다, 이거를 강조하는 것이기도 한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이라는 거는요,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자,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지표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디 뭐 계곡에 갔을 때 거기에 뭐가 사느냐, 이를테면 다슬기가 산다 이러면 거기는 아주 깨끗한 물인 거예요. 반딧불이가 산다 이러면 거기는 아주 깨끗한 곳이죠. 그런데 이를테면 다슬기도 없고 무슨 뭐 이런 돌아다니는 송사리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무슨 지렁이나 돌아다닌다 이러면 거기는 물이 더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표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곳에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혹은 그 환경이 얼마나 좋으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거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우냐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언약의 백성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 세상이 아무리 부패해도 교회가 살아있으면 뭔가 소망이 있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부패해도 소금이 제 역할을 하면 뭔가 이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소금 노릇을 못하게 되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 세상의 어둠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심어놓으신 그 빛이 제 역할을 하느냐, 유다와 예루살렘이 정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이냐, 혹은 이 땅의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만한 빛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의 백성들, 오늘로 치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가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빗바이니까 더 이상 그 시대에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예루살렘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과 똑같아진다, 이거는요, 자기도 소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하나님의 집,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무엇을 향하여 불러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그 말씀에 제대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무너지고 세상도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주목하고 계신 거죠.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그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